시편 105편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8절은 두 번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9절부터 11절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네 번째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하나님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구분한 그 분류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읽고 조금 쉬고 읽고 이런 방법을 한번 성경을 읽으면 이 흐름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냥 읽을 때는 이게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분류해서 읽어보면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이 시의 상황,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언제 어떤 일에서 쓴 시인가 하는 쓴 시인가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상황이 잘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걸 구체적으로 아이 언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성경을 시를 썼을까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을 때였습니다. 아마 115편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측하고 또 뭐 견해를 냅니다. 제가 115편을 볼 때 이제 학자들이 견해에 따른다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건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출애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일.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일. 이게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얘기와 많이 연결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시의 배경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던 이 일, 이게 이제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오늘 이 115편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른다면 이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하나님 해방시키신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일어난 시편이다. 그렇게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문나라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하길까 많이 보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뭔가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일단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때로는 그냥 바벨론에 있을 때에 많은 여러 민족들과 만납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이 작은 무리가 여러 나라의 민족들과 만나면서 그 문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 문나라가 어떻게 말합니까? 따옴표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한다 것이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그들이 볼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했지만 너희들의 행편에 볼 때는 도대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선택받은 표가 있으며 너희들의 비참한 포로생활 혹은 돌아온 상황이라 해도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없는 가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말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또 하나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신을 섬길 때 상을 만들었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깁니다. 뭐 어떤 상은 아주 멋진 상, 뭐 이런 상, 저런 상, 뭐 송아지부터 사람까지 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을 만들어서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이 자들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런 아무런 상이 없을 때 여기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도 이 2절에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2절과 4절부터 8절까지 연결한 걸 볼 때는 아마 그들이 조롱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멋진 신상,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런 멋진 신상에 비하면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 뭐 여호와하고 말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냐? 라는 그런 조롱 섞인 것이 2절과 3절부터 4절, 8절까지 있다고 본다면 아마 그런 것과 연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1절에 가만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오늘 이 시편 115편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을 갖고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여기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115편의 주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야.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이게 115편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5편은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말, 우리 노리고 부르고 늘 하는 말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이제 과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성경을 쓴 사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다. 이건 뭐 100번, 1000번 말했던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왜 우리가 읽냐면 그 말이 구체적으로 그 선 사람과 그 상황은 그 말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런 얘기가 그런 의미였구나. 우리가 늘 아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성경에는 이런 것이었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전체에 가득하고 있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의 설교와 성경 공부는 결국 그걸 찾는 작업이죠. 뭐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는 말은 뭐 그냥 늘 하는 말이고 그 정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답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갔던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뭘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첫 번째 얘기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2절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오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신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짧게 한 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시편 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우셨음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 이런 표현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 마치 무슨 저 공간에 저 하늘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그런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하늘도 있지만 이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어떤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히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한 어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그런 영광과 그 통치 충만한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그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고 온전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기도란 것은 그냥 뭐, 아, 어떤 유명한 인물한테 그냥, 아, 내 소원을 말하고 그냥 그거 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앞으로 기도할 때든 우리가 살아갈 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오는지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이런 이제 그 제가 설명할 수 있어도 한번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어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모시고 그런 분으로 부르고 그런 분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일단 계속해서 제가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4절부터 가만히 보시면 우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우상은 은금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입, 눈, 귀, 코, 손, 발 다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상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고 가치 없고 그럼 별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다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신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장식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걸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말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악하다고 하면서 이러지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참 뭐 우상을 향하여 아무것도 쓸데없고 허무하고 헛되고 조롱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 각 나라의 우상들은 굉장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랍 형지에 세웠더라.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청년 세 청년을 그게 이제 절하게 하죠. 그들은 결국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냐면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건물을 갖고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금이 필요할 텐데 그걸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웠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에 절하게 합니다. 근데 히브리 세 청년 그 금의 신상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임금이 와서 네가 한번 지금이라도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금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것은 은금으로 만든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가 만지지 못하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의를 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 신들의 형상은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거대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브라질은 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브라질의 그 거대한 뭐 예수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관광명소로서 유명하다고 하죠. 제가 얼마나 큰지는 찾아보지 못해 엄청나게 크다고 한번 사진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들을 굉장히 거대하게 만들죠. 보통의 그 우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 아주 멋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만 봐도 그냥 막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그렇게 거대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하느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물판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누구냐 이거?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과 견주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또 우리를 지배하고 또는 우리를 고개 숙이고 하고 있는 하나님 위에 이런 우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당 건물을 엄청나게 비싸게 들고 크게 짓는 것은 화려하게 짓는 것은 이건 아니다 한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저도 혹시 뭐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엄청나게 큰 베드로 성당의 위용을 받아서 개신교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한 교회 공동체는 교회당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다 하더라도 조금은 소박하게 조금은 단순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 이게 저는 성령의 의미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신상들과 그 금은으로 만들어서 화려하게 사람들을 그 유형으로 압도하려 했던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것을 멀리 하시는 분. 물론 저는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막 그냥 뭐 새빵살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우상들을 갖고 그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했던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 그들이 만든 그런 것들이 도대체 뭘 줄 수 있단 말인가? 오직 우리 하나님 그분에게 그들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운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들은, 다시 말하면 우상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리게 하고 우리에게 뭔가 줄 수 있다고 하나님 위에 많은 것들을 유혹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들처럼 이 시인처럼 조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죠. 이스라엘 여호와께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아론의 집에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시려나고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지난번에 그 스바냐 1장 12절 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무시한 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것에서 서바냐는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건 다시 말하면 이런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것이죠. 여기 보면 1절에 봅시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기 인자와 진실은 이 성경이 굉장히 시편에 많이 나왔던 것이 쌍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제 이 은혜의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복신화 이런 말을, 이런 성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복이라는 것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누리며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과는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살아가는 일, 행하는 일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지만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성경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끝없이 내가 뭘 줄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우상을 향하여 조롱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과 은총이시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특별한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이 시편의 9절부터 11절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다음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종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제가 볼 땐 이 시편의 이 세 가지는 아마 회중들과 여기 보면 제사장,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니까 막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번 노래하고 또 아론의 집이 즉 제사장도 노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 아마 세 번째는 같이 노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가문 집에 노래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래했던 거죠. 이런 화합의 노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제가 성찬식 할 때, 그러니까 예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화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오래전 교회 전통인데 이제 개신교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좀 상당히 좀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편을 보면 이런 식의 그 화합의 노래들이 꽤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화합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에서 마지막은 언제나 이런 찬송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1절에 나왔습니다. 칼뱅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칼뱅은 이런 얘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일반적 역사학자들은 존 칼뱅을, 요한 칼뱅을 굉장히 싫어하고 아주 독재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칼뱅의 얘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1564년 5월 17일에 죽었습니다. 제네바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위대한 이 종교개혁자를 위해서 와서 막 경의를 표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주일인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바로 공동묘지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표석 하나도 없이 묻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가 죽고 나서는 그 어떤 묘지를 쓰거나 어떤 편마를 쓰지 마라. 내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내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라도 내게 어떤 영광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거의 막 몸서리칠 정도로 거부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뭐 말하는 그런 노래를 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말은 이 갈비형에 따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가 어떤 일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뭔가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참 멋진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